사도행전 공부 못한 게좀꽤된것 같으네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10장에서 이 고넬료 사건이 있었는데, 고넬료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그 이방인이 이제 구원받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이 마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성령님이 임하면서 구원을 받는 그 장면에 이제 대단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11장의 그 전반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제 이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그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베드로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지금 아주 유대인들로서는 대단히 그 파격적인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지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초대교회에는 지금 100%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사건이 이미 교회가 시작된 지 오순절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된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만 지금 교회에 더해지는 상황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유대인 교회 내에는 지금 여전히 그 할례를 여전히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을 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욕바에 있을 때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해가지고, 정결하지 않은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런 것들을 세 번이나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환상이 지나자마자 즉시로 세 사람이 자기가 있던 그 집에 이르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성령님의 확신을 주시는 그것이 있어서 같이 따라갔다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 내에서 뭔가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내에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정통파 그 유대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통파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유대인처럼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헬라화된 유대인들이죠. 그러한 유대인들 또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우리 보고 유대인 되라고 강요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은 모양만 바뀌었지 사실 모든 교회 내에 이러한 갈등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자신이 이제 처음서부터 이 교회 창립 멤버고, 뭐, 우리가 오래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기득권을 이제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가장 성경적이니까 다내 믿음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내가 하는 방식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언성만 높이게 된다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지금 예수님의 그야말로 수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감히 이제 자기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시비를 걸고 고소했을 때, 참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낼 수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를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눌러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단순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냥 설명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말씀의 증거, 하나님께로부터 온그 말씀의 증거를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18절에 가서 다 듣고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극심하게 반대하던 이 그 할례자들에 속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베드로의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어떤 기득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얼만데 이런 것을 속으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일단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어떤 그이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 건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신 건지 그것만 설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배우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초대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들은 아직까지 지금 한 10년째 지금 교회를 이루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적인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과도기예요, 지금 교회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는지 이걸 아직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교회가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이제 조만간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 이교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지금 펼쳐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원인이 뭐냐면 여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이렇게 사실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일을 한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한테도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인데,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만약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리스마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선포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름도 안 나온 채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만 나왔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얼마나 정말 큰 보상을 받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런데 고대에 최소한 16개의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조금 넘어가서 13장에 보면 비시디아의 안디옥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11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이것은 이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도시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인천, 뭐 부산, 뭐 포항 이런 데가 항구 도시죠. 군산 이런 데가. 그러니까 여기 이 안디옥도 지금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도 아마 항구 도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항구 도시 그러면은 그 도시가 도덕적으로 깨끗할까요? 문란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항구 도시는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란합니다. 보통이 다 그래요, 전 세계가. 왜냐하면 그 뱃사람들이 오랜 이 선상 생활에서 이제 정박을 하게 되면은 그 뱃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술집과 또 여자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온갖 그러한 문화가 발달하는 곳이 이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고린도 다음으로 사악한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리아의 온갖 그 신들이 숭배되는 그런 곳이었고, 이 도시가 보면은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그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였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대리석으로 포장된 도시의 중심로가 한 6km 정도 이렇게 뻗어 있었다. 그리고 대리석 주랑들이 이렇게 쭉서 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명동 같은 그러한 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명동 같은 그런 이제 곳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고대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밤에 등불을 밝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사실 문화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렇게 사악한 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이 도시가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선교를 위한,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지리적으로 대단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요충지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이 키프로스 지방의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4장 36절에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새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니 가로 열고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참이 사람을 이렇게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도로 불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이게 이제 사도로 불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은 23절에 그 이름에 걸맞게 여기 보니까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역은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뭐 쪼개고 나누고 뭐 대단히 그 교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사역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24절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해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이제 불러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사울이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렇게 앞으로 넘겨보시면 7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이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8장에 와서 사울이 이제 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각 도시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왔었죠.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이제 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고 빛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이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대단히 당황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다들 두려워했죠. 그런데 사울은 아, 내가 이제 변했다, 내가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그러나 그걸 어떻게 쉽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악명이 높았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회심한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중재하고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처음에 이렇게 참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게 도운 사람 자체가 지금 바나바였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과 이렇게 논쟁하고 논박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거기서도 또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9장 28절서부터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그래서 30절에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소,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지금 다시 내려가 있는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지금 다마스커스에서도 지금 살해 위협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도 또 살해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자기 고향 다소로 너 가서 좀 피신해 있어라 하고 그렇게 이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향에 내려가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이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잊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이 사울이 지금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어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바나바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사울이 회심한 지 지금 한 10년 정도 경과된 시점이고, 또 다마스커스를 떠난 것은 한 7년 정도 경과된 그러한 이제 시점인 것인데요. 이 시점에서 바나바가 이제 자신의 그 사역의 결과,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양쪽으로 대단히 이제 급속도로 이제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뭘 잘한다 그랬냐면, 권면하고 다독이고 이런 걸 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때는, 권면하고 다독이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것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랬을 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과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또 헬레니즘, 이 그리스 문화, 이두 문화 전체에 정통하면서 지금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지금 이방인 교회란 말이죠.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들어와서 이방인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이러한 교회에서 지금 사울만큼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이 사람들의 문화를 다 이해하면서 잘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적합자가 이제 없다. 이렇게 바나바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5절 다시 보면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제 뭐 지도상에서 이제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뭐 거기까지 정말 여행하는데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걸 읽으니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의 이제 그 의견에 의하면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 사울이 있는 다소까지 가는 데는 그 산맥을 이렇게 넘어서 가야 하는, 대단히 그 험준한 그런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한 사람의 그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참 좋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참 교회를 일단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좀 맡겼겠죠. 그리고 직접 그렇게 다소로 짐을 싸들고 보짐을 싸들고 좀 어렵게 어렵게 그 길을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낙향해 있는 그렇죠? 청운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참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느끼면서 다시 고향에 이렇게 가서 은둔해 있는 그 사울을 만나서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이렇게 사역의 전면에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 내에서 한 사람의 사역자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잘하고 한 사람이 참 권면하는 것도 잘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특색, 누구는 잘 가르치고, 누구는 이렇게 섬기는 걸 잘하고, 누구는 권면을 잘하고, 누구는 이렇게 잘 포용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같이 잘 찾아내어서 함께 세우는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이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참 대단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나한테 내 영향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하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울처럼 이렇게 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걸출한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사역에 전면에 이렇게 등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그 사람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을 이렇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목양자가 모든 것을 다할수 없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현대교회는 자꾸 그 목양자를 그 슈퍼맨을 요구해요. 목양자가 슈퍼맨이 되기를 요구해요. 그래서 목양자가 한 목양자가 마치 영험한 무당처럼 모든 걸다 이렇게 잘하고 막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에서 막 이렇게 뭐가 뭐 신기 같은 게막 느껴지고 막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꾸 이제 성도들이 어우 목사님 훌륭합니다, 목사님 훌륭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이 자꾸 교만해지게 되면서 이게 시험에 들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것은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자꾸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같이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을 이제 저는 원합니다. 여기 26절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불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가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는 우리말로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Christian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다가 IAN이라는 그 라틴어 접미사를 이렇게 붙여서 크리스천이 되는 건데요. IAN. 이 IAN이라는 이 접미사가 그러니까 어떤 부류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그런 말조차도 없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아, 쟤네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좋은 이름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참 모든 사람이 봐도 그렇게 불릴만 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11장 부분은 그냥 마치십시다. 그래서 27절에 그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흉년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더니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예언의 말에 따라서 이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러한 예언에 따라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구호금을 모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호금, 이제 영어로는 relief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그 relief 투수 들어보셨잖아요. 구원 투수, 그렇죠? 구원 투수 할때 쓰는 단어, 이게 relief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만, 디아코니아라는 이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여기서만 유일하게 지금 구호금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다른 데서는 이게 섬기는 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헌금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헌금이에요, 이게. 섬기는 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아가보의 이 예언의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지금 구호금을 지금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얼마나 정말 단순하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렇게 대언을 했을 때그 말을 그대로 믿고 구호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부유했냐? 아닙니다. 이것도 또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의 이렇게 연구해 놓은 그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 그 평민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궁핍했다 그래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 그런 대단히 궁핍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호금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유가 있을 때에 참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또 성도들을 많이 돕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여유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체들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그 사랑의 그 어떤 그 간증 그것은 사실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실제적인 그 형제 사랑의 간증들이 좀 많이 우리 안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지체가 물질적으로 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사랑의 헌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름은 쓰지 말고 자기 이름은 쓰지 말고 그 이제 받을 대상 되는 그 지체의 이름만 적어서 그렇게 마음을 표시하고 사랑의 그 증표를 보이면 그러면은 그 받는 사람으로서도 누가 줬는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나를 위해서 어쨌든 그 사랑으로 섬겨준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준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받은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 전체에도 이제 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같이 많이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